SBS 팟캐스트는 괜찮아요. 1397과 서민금융 있다가 있으니까 서민금융진흥원이 함께합니다.
자, 금요일 아침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뉴스들로 채워드립니다. 꽃구뉴, 오늘도 경향신문 허남설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로 가져온 뉴스는 저도 이거 궁금했었는데, 대학가에서 최근에 그 AI를 이용한 집단 부정행위 논란.
네.
뭐 여러 대학들 이름도 거론되고 또 유명 대학들이라 관심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이제 대학가에 그 중간고사가 거의 다 마무리되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뭐 평가 시즌일 텐데, 그러면서 이제 컨닝 사건에 대한 대규모 컨닝 사건이 많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명문대학 이름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모르겠어요. 대학 다닐 때 저희 때만 해도 커닝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네,
뭐 지금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AI를 이용했다. 그리고 유명 사립대학들 이름이 거론되고,
네,
그러니까 뉴스에까지, 대학생들 커닝이 뉴스에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그게 지금 AI를 이용했다라는 이런 점들이 일부 발견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이제 사건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일단 시작은 연세대학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예.
논란이 시작이 됐는데, 한 600명 정도 학생이 이제 수강하는 이제 비대면 강의가 있었어요. 이 비대면 강의의 제목이 자연어 처리와 챗 GPT인데, 여기서 이제 수업과 시험이 모두 비대면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제 시험을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해서 시험을 치는 동안에 이제 응시자가 컴퓨터 화면이나 손 그리고 얼굴 이런 것들을 그 영상을 찍어서 제출하는 식으로 이제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그런 식으로 시험을 진행을 했는데, 일부 학생들이요, 영상 촬영 각도를 조절하거나 화면에 여러 개의 이 창을 띄워놔서 자신이 실제로 조작하는 창을 가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그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은 AI를 사용했다라는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도 또 연이어 이런 사고가 터졌습니다. 사고가 터졌는데, 이제 교양 과목 중에 이제 통기학 실험이라는 교양 과목이 있는데, 여기서는 실제로 다수 학생이 AI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다라는 이런 정황이 드러났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시험 방식 자체가 강의실에 이제 비치된 컴퓨터로 이제 시험을 치르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그 와중에 이제 학생들이 좀 AI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고려대학교 이름도 나오고 있는데, 고려대학교에서는 AI는 아니에요. AI는 아니고 좀 어떻게 보면 고전적인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정답을 공유했다고 하는데, 이 채팅방에 들어있는 학생이 무려 500명 가까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답이 공유되는 거를 본 다른 학생이 이제 학교 당국 측에 이걸 제보를 해서 이 컨닝 사실이 좀 드러난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저께도 좀 이런 소식이 또 들려왔는데, 고려대에서 이제 시험은 아니고요, 이제 그 80명 정도 그 학생이 듣는 이제 수업에서 온라인 퀴즈 시험을 진행을 했는데,
예,
이 과정에서 이제 답안을 제출한 다음에 결과를 확인하고 다시 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더라라는 이런 프로그램상의 허점을 발견한 학생들이 이걸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시험을 치렀다. 그래서 또 그 와중에 또 인공지능 뭐 챗GPT나 제미나이 이런 걸 활용한 정황이 발견됐다. 이런 소식이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게 비대면 대면 할 것 없이 부정행위가 있었다. 그리고 이게 뭐 한두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대규모로 진행이 됐고, 뭐 최초에 이제 알려졌던 연세대 강의 같은 경우에는 600명이 수강하는 강의고 비대면. 사실은 그 컨닝하는 방법이라는 게 뭐 시대에 따라서 막 진화를 하잖아요.
네.
뭐 예전에는 뭐 슬쩍슬쩍 보다가 뭐 언제부터는 뭐 같은 그 강의실에 있거나 교실에 있는 사람들끼리 뭐 시간 맞춰서 왜 초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계 맞춰서 한다는 등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AI가 나오고 이 AI를 이용한 컨닝 문제점이 심각하다. 그러면 기존의 어떤 컨닝 방법이 있을 때 이걸 또 막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학 등 당국들이 그런 뭐 시험의 진화, 뭐 학생들 그 시험의 진화에 맞서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것도 도입하고 뭐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뭐 예컨대 록다운 브라우저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를 사용하면은 이제 시험을 온라인으로 치를 때 그 시험 페이지 외에 다른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이제 새 창을 열 수 없게 만들어서
예,
AI 프로그램 사용이 막히는 그런 방식인데, 근데 이제 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문제가 된 연세대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을 쓰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근데 사이버 대학교 같은 경우에들 예. 그런 곳에서는 이제 뭐 수업도 그렇고 시험도 그렇고 과제도 그렇고 다 온라인으로 할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데서는 이제 좀 더 진화된 프로그램이 있는데 뭐 예컨대 그 눈이나 카메라로 일단 기본적으로 감시를 하면서도 또 아니면은 그 사각지대에는 다른 AI 기기를 놔서 이제 부정행위 저지르는 걸 막는다. 뭐 예컨대 어떤 그 업체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중에는 응시자의 이제 자세와 시선을 분석해서 이게 부정행위인지 아닌지 분석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뭐 이제 우리나라는 아니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번에 이제 수능 이제 가오카오라고 하죠 중국판 수능 가오카오를 치를 때 아예 AI 서비스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대응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기는 어려운 방식이고
예.
네, 저희는 이제 이런 시험 부정행위 방지 시스템을 좀 고도화시키는 그런 식으로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은 시험 말고도 사실 온라인으로 과제를 제출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래서 과제를 할 때 이제 과제를 할 때는 사실 뭐 시험 감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그 이거 과제를 어떻게 그 AI 쓴 것을 골라낼 것인가 뭐 이런 게 뭐 예컨대 카피킬러 네. 같은 논문 부정 시스템을 이제 찾아내는 그런 것들을 좀 쓴다고 하는데 이것도 단순히 보조 지표라서
그렇죠.
이게 좀 발견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것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시험 문제로 내고 그걸 답을 써라 이걸 그냥 AI한테 물어보면 답을 다 알려줄 거 아니에요.
네.
뭔가 이게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떤 교육 환경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좀 그런 지적을 좀 귀담아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컨대 언론에 어떤 그 교수가 멘트를 한 걸 보니까요. AI 시대에 단답형 문제를 내고 맞춰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기는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논평을 하셨더라고요.
예.
근데 그건 이제 언제까지나 이제 어디까지나 장기적인 이제 대책이 될 테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대학들의 코로나 그 사태 이후에 많이 늘어난 비대면 강의 이것이 좀 그 부정행위나 이런 것들의 온상이 되고 있다. 비대면 강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험도 비대면으로 치르고 이런 것들이 좀 부정행위를 많이 발생시키고 있고 또 대학들이 이제 재정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대규모 강의가 좀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연세대 같은 경우에도 600명이 수강하는 그렇죠. 강의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늘리면서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제 뭐 비대면 강의나 이제 대규모 강의라고 하더라도 좀 여러 강의실을 빌려서 학생들을 좀 쪼개서 분할해서 이제 시험 감독이나 이런 것들은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교수님들도 굉장히 골치 아프다 그래요. 과제를 해왔는데 이거를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학생이 한 건지 아니면 AI가 한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일이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새로운 형태의 문제 또 어떤 형태의 방법들을 교수님들끼리도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세상이 바뀌었어요.
네.
이 부분들은 분명히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1980년 4월에 발생했던 사북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최근에 영화 제목에서 제가 본 것 같거든요.
네, 1980 사북 이런
예.
영화가 지난달 말에 개봉을 했습니다.
음흠.
네, 오늘 이 사북 사건에 대한 기념식이 오늘 열릴 예정인데요. 이제 사북 사건의 배경은 1980년 4월이고
예.
이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여기가 이제 배경입니다. 이제 지금 사북읍 하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강원랜드
예.
카지노로 좀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원래는 이제 탄광이 있었죠. 이제 여기 탄광 노동자들의 파업을 경찰이 강력하게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제 대규모 폭력 사태로 번진 그런 사건인데요. 당시에 파업은 왜 일어났느냐라고 하면은 일단 노동자들의 불만이 사측이 어용노조를 이용해서 노조 결성이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이런 의혹을 갖고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노조 활동을 하려고 하는 노동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라고 하는데 뭐 예컨대 뭐 전날 어떤 노동자가 부부싸움을 했다 이런 사실을 사측이 알 정도로 되게 그 사찰이 심했다라는 이런
예.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당시에 어용노조 쪽에서 이제 독단적으로 이제 사측과 낮은 수준의 임금 인상에 일방적으로 합의를 하면서 뭐 예컨대 노동자들이 40%를 요구했는데 어용노조는 20% 수준에서 합의를 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사건들이 파업에 불을 당겼고, 그리고 이런 파업 행위가 이제 폭력 사태로 번지게 된 거거든요. 이제 광부들 속에 섞여가지고 동향을 사찰하던 사복 경찰이 발각이 됐는데,
예.
이 사복 경찰이 급하게 차를 몰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노동자 3, 4명을 이렇게 차로 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심지어 바퀴로 깔고 지나가기도 했는데, 이런 장면들을 노동자들이 그냥 날것으로 목격을 하면서 분노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폭발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사복 파출소를 점령해서 이제 직기를 파괴하고 뭐 경찰들을 쫓아내고 이제 사복 그 일대를 거의 장악하다시피 했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 한 명이 사망하는 그런 불행한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혼란상이 한 4나흘 동안 이어진 다음에 이제 광부들이 뭐 노조 직선제를 하겠다 뭐 이런 약속을 받아내고 또 절대로 사법 처리를 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받아내서 모두 해산을 했는데, 당시가 이제 신군부가 들어서서 굉장히 계엄령 상황에서 엄하게 예. 통치를 하고 있을 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노조 쪽 협상 지도부를 가짜 회의를 열어서 소집을 한 다음에 일괄적으로 모두를 체포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체포된 그 광부들 거의 한 200여 명 이렇게 됐는데, 영장이 없었고 또 체포된 다음에 뭐 물고문이나 뭐 이런 구타를 자행해서 진술을 받아내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드러났고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당시가 계엄령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군사재판에 회부돼 그 관련자들이 군사재판에 회부돼서 28명 정도가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 지금 사건을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사북이라는 곳이 그러니까 광산, 그러니까 탄광, 뭐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있었던 지역인데, 어용노조라고 해서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조가 먼저 만들어져가지고 그 정상적인 노조를 만드는데 방해를 했던 것이고요. 노동자들의 이해라기보다는 사측의 이해가 더 많이 반영되는 노사 간의 합의가 막 이루어지니까
네.
노동자들이 분노를 했던 것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쟁의 활동 중에 폭력 사태까지 번지는 과정 속에서 노동자들 사이에 경찰이 숨어 있었던 것이고, 그 경찰이 피신하는 과정에 노동자들이 다치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폭력 사태는 더 걷잡을 수 없이 이어지게 되고요. 이 이후 처리가 사실은 더 뭐 인권 문제라든지 얘기할 게 많죠. 당시 신군부들이 뭐 고문이나 폭행한 건 뭐 말도 못할 정도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사법 처리를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상황이 마무리가 됐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200명이 넘게 사법 처리가 됐거든요.
그렇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이 1980년 4월에 벌어진 일인데.
네.
지금 기념식을 오늘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11월인데요.
왜 이런 겁니까?
네, 이게 지금 기념식을 원래는 매년 4월에 해왔는데, 올해는 이제 그 관련자들이 정부가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기념식을 좀 밀어오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이제 2008년에 이미 체포나 고문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제 국가의 사과와 피해 보상, 명예 회복 이런 것들을 조처를 좀 권고를 했는데, 이제 사과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네.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이태원 참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 해서 그 뒤늦게 사과를 내놓고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정부를 대표해서 사과하고 이런 것들이 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사에 대해서도 좀 전향적인 판단이 있기를 좀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당시에 보면요, 이 사북 사건 당시에는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술 취한 광부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뭐 공포에 휩싸인 탄광. 유혈 난동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기 때문에, 보도가 된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만 알려지고 인권 침해 실태가 잘 안 알려진 측면이 있어서
네.
아마 명예 회복을 이번 기회에 좀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1980년에 우리가 5.18은 다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은 기억하고 있는데, 사북 사건, 사북 사태 이런 것들은 기억을 못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렇게 좀 더 알려져야 된다라는 것이 그 취지가 아닌가 싶군요. 예. 자, 오늘 기념식 있다고 하는데 관심 갖고 한번 보시면 좋겠고, 관련 영화도 개봉됐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꽃군유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허남설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